그동안 아가서에 대해서 쭉 말씀했죠. 그런데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부활절에 맞춰서 이 말씀을 좀 생각하다 보니까 좀 메시지를 한 몇 주간 바꿔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끔 소화될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또 다음 것도 보고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메시지를 그 부활절에 맞춰서 정했습니다. 오늘은 보좌의 삶이라는 제목입니다. 소제목으로는 믿는 자의 권세라 할까? 그렇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성경 본문을 한번 같이 읽을게요. 자, 에베소서 2장 6절인데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원래는 2장 한 뭐 2절에서부터 쭉 읽었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냥 이렇게 쭉 여러 개 하면 집중이 안 돼서 한 가지만 제가 했습니다. 그런 거죠. 앞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이 구속하셨다. 은혜로 구속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으셨다. 그리고 일으키셔서 우리를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제 저게 클라이막스거든요. 저걸 이제 초점으로 제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보좌의 삶이란 무언가? 가끔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그 책 같은 데 보면 저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보좌의 삶. 그럼 저기서 보좌라는 뭘 말하죠? 하늘나라.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에 있는 삶. 그렇게 보면 되겠지요. 자, 그러면 보좌의 삶이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아버지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있는 그 영광의 자리가 있지요. 예수님은 부활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있지요. 못 보셨어요? 못 봤으니까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성경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어떻게 해요? 높고 높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계세요. 그래서 스데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가 순교당할 때 보좌 우편에 앉아계셨던 주님이 벌떡 일어나서 내려다보셨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거기 영광의 자리예요. 아주 영광의 자리입니다. 거기에 지금 앉아계세요. 그런데 에베소서 2장 6절이 뭐를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앉아있는데 우리도 동일하게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를 이렇게 세워 앉게 했다는 거예요. 예, 별로 우리는 감각이 없어요. 그죠? 이런 얘기 들으면. 근데 이것을 깊이 묵상을 해야 돼요. 깊이요.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러면 안 돼요. 보좌의 삶, 자꾸 생각하면서요. 자꾸 상상을 하면서, 처음엔 상상을 해야죠. 왜? 이해가 안 되니까. 근데 계속 묵상하다 보면요. 진짜 우리가 거기에 있는 게 비춰져요. 우리 위치가. 그래서, 자, 요한계시록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거는 라오디가 교회를 향한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뭐라 나와 있는가 하면, 여기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하나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자, 뒤에 내용을 보래요. 예수님이 이겼어요. 누구를 이겼어요? 세상 권세를 이겼어요. 이겨서 하나님의 보좌에 우편에 앉아 있어요. 그죠? 지금 예수님 그렇게 앉아 있어요. 그러면서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향하여 뭐라 그래요?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있게 해주마.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의도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앉아 계신 그 보좌에 함께 앉아 있기를 원해요. 근데 사실은요, 지금 우리는 구원받으면 그 보좌에 앉을 자격이 있어요. 구원받으면. 명목적으로는요, 그게 우리 자리예요. 근데 거기에 앉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그래서 이 보좌의 삶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그럼 어떤 분 그래요. 아, 거기 앉아 있는 것과 못 앉는 게 무슨 차이가 있지? 그렇게 우리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주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 또한 그 자리를 초청을 했어요. 우리의 갈 자격이 있어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요? 너희들이 이기면 나와 함께 보좌에 앉아 있을 것이다. 내가 앉아 있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하리라. 그 얘기는 뭐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뜨뜻미지근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지금 세상에 취해가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이거 엄청난 위치에 있는데 그게 세상에 취해 있으면 사단의 밥이 된다. 그 얘기예요. 사단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 거냐는 거죠. 그게 아니라 정말 내가 사단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요한일서 5장 4절이 조금 도움이 돼요. 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 밑에 웨이스트라는 분이 이제 번역을 한 내용이 있어요. 그분이 좀 쉽게 풀었어요. 만일 우리가 거듭났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면 우리는 결국 항상 적어도 잠재적으로 승리하게 된다. 이렇게 저 내용을 풀어서 썼어요. 자, 그러면 좀 뒤에 볼까요? 자, 그러면 저기 승리하는 삶의 열쇠가 나와요. 자, 바로 전에 가볼게요. 4절, 5장 4절 뒤에 보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그랬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나면 세상을 이길 권세가 있어요. 저기서 세상을 이긴다는 게 뭐예요? 사단에게 눌려 사는 모든 것에서 벗어난다는 뜻이에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사단에 눌려 산다는 것을 잘 이해를 못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진짜 귀신이 괴롭혀요. 날마다 괴롭혀요. 순간마다 괴롭혀요. 심지어요, 잠을 못 자게 하고요. 아니, 잠자면 되지. 아니에요. 못 자요. 왜? 계속 건드려요. 잠을 못 자게. 계속 몸에 피해를 줘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 애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유혹을 해서 자기 스스로 통제가 안 돼가지고 절제를 못해요. 그냥 맨날 문제를 일으켜. 그래야 사건 사고가 일어나. 그게 망해. 자기는 그렇게 안 하고 싶어. 근데 그 상황이 벌어지면 이 속에서 가지고 뒤집어지는 거예요. 뭔가가 부채질을 하는 것 같아. 내가 이만큼 화를 내려면 하면 그냥 옆에서 뭐가 휘발유를 버가지고 팍 폭발하게 만들어요. 이런 일이 있어요, 진짜. 그걸 당한 사람은요, 진짜 자기가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을 믿으면 이겨요. 이길 수 있게 해놨어요. 그리고 그 이기는 방법이 뭐라고요?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좀 어렵죠. 믿는 게 이긴다. 믿는 게 이긴다. 그 무슨 소리야? 근데 이제 설명이 좀 필요하지요. 이제 진리를 우리는 듣잖아요. 근데 진리가 옳은지 틀린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말씀하신 진리나 사도들이 전한 진리를 내가 그냥 믿는 거예요. 믿고 어떻게 합니까? 누리는 거죠. 자,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편하게 뒤로 넘겨서세요. 자, 믿음은 열쇠라 그랬는데, 자,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떤 부도나기 직전이었어요. 부도나기 직전인데 어떤 친구가 그걸 알고 돈을 갚았어. 갚았어요. 내가 잘 몰라. 근데 그 사람이 돈을 갚은 사람이 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야, 내가 너 돈 갚았어. 내 수표를 보냈어. 했어요. 그러면 채무자가, 채권자가 우리에게 와가지고 돈 내놔. 그럼 여러분 뭐라 하겠어요? 야, 내 친구가 갚았잖아. 그럼 끝이에요. 예전에는요, 어떻게 돈을 갚지? 여기저기 막 꿀려고 애를 써요. 막 은행에도 문 두드려보고 하는데, 안 돼! 안 된대! 이게 부도나기 직전이야. 그게 완전히 망하는 거죠. 근데 친구가 갚았대. 근데, 내가 보기엔 그 친구 돈이 없는데, 어떻게 갚지?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알고 봤더니, 내가 그 친구를 모르는 사이에 그 친구가 엄청난 부자가 됐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갚았어. 예전에는 그 친구가 아주 가난했어. 돈도 별로 없었어. 근데 옛날 기억으로는 그랬는데 지금은 내가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부자가 돼가지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 갚았어. 그래서 나의 채권자가 나한테 전화 올 때 뭐라 그래요? 야, 내 친구가 정리했잖아. 이제는 다신 전화하지 마. 그리고 이제는 어떻습니까? 발 뻗고 자요, 이제. 편하게 자. 염려 안 해. 왜 그렇습니까? 갚았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갚았는지 그걸 자꾸 여러분이 고민해. 야, 이거 믿어도 되나? 이거 안 믿어도 되나? 고민합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자, 봅시다. 베드로서 1장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이라. 자, 베드로는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에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리를 보고 나니까 와, 이게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글씨를 쓴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늘에 속한 모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린 받을 자격이 있어요. 줬어요. 저기 생명에는요, 뭐도 포함됩니까? 건강도 포함돼요. 질병에서 치유된 게 포함돼요. 경건은 뭐예요? 경건은 죄를 이길 수 있는 거,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거, 모든 능력이죠.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그러면 저걸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죠. 누가 말씀하셨는데? 사도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계시로 사도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저걸 믿어야 되겠죠, 여러분? 아니, 어떤 친구가 제가 부도날 할 때 돈을 갚았다 해서 내가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유케 됐어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사단에게 눌려서 지옥에 가도 가야 끌려갈 상황이고 그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걱정하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니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이 들면 어떻게 하지? 뭐 가진 돈도 없고 그렇다고 건강도 자꾸 이상 생기고 눈도 침침해지고 귀도 잘 안 들리고 관절도 그렇고 어지럽기도 하고 뭐 별소리 다 하는 거죠. 그럼 어떻습니까? 이제는 자식들도 그냥 살기 바쁘고 누가 날 돌보지? 별 생각 다 하게 돼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저에게는 뭐예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영역에 보호와 위로와 또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저걸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우리를 불렀을 때 우리를 뭐로 삼으셨어요? 자녀 삼으셨죠? 자녀 삼았어요. 그러면 자녀 중에 최고의 샘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자녀가 됐어요. 그 예수님이 풍성한 자녀의 샘플이에요. 그리고 우리 오셔서 그걸 나타낸 거예요. 그리고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너를 불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 예수님이 누렸던 그 권세와 능력, 그 아름다움, 그 통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그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초청이에요. 저걸 목적으로 우리 불렀어요. 예, 예전에는 마귀의 자녀였어요. 그래서 맨날 죄짓고 악하고 독하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 나중에는 멸망하게 돼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로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내 아들 삼겠다. 우리 아들이 됐어요. 근데 그 끝이 아니에요. 아들이면 아들의 능력을, 권세와 능력을, 자격을 내가 너에게 준다. 그러니까 그걸 누려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우리는 예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뭐예요?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 아들의 형상을 회복해서 승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이기는 자이기 때문에 아까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이기는 자는 했잖아요. 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 자녀의 권세가 있어서 어떻다고 이긴다 그랬죠. 믿는 자는. 자, 그런데 이기는 자인데 적어도 잠재적으로는 우리는 저 자격이 있어요. 지금 못 누리지만 누린 사람도 있고 못 누린 사람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요. 마찬가지로요.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긴 자인데 우리는 이기는 자 같은 느낌이 아직 못 들어요. 어떤 면에서 아, 내가 뭐 기도도 잘 못하고 그러는데 내가 뭐 어떻게 이기겠어. 내가 아직도 영성의 수준이 아직도 부족한데 뭐 어떤 게 또 염려도 되고 그러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해요. 자,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자라면 이기는 자로서 살아갈 잠재력이 있어요. 그리고 이겨야 돼요. 왜? 주님이 그렇게 세우려고 오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시고요.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이제 새로워져야 돼요. 어떻게 새로워져야 돼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무장해서 새로워져서 우리의 믿음이 자랄 때 이기는 삶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말씀에는요, 우리가 위대한 일들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분명히 예수님이 뭐라 그래 제자들 보고 야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데 너희들이 분명히 내가 한 일도 할 것이고 더 큰 일도 해. 기다려.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자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저거는 말이야. 앞으로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데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그때 하나님이 저렇게 할 수 있어. 하게 해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잘못 알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누리는 걸 말합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에 나오지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사도를 통하여 예, 우리의 실상을 말하는 그런 약속들. 이런 약속들은요,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오케이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약속이 다 주어졌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그 약속이 자기 것이 안 돼.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그 약속은 다 우리에게 그대로예요. 이해가 돼요. 그냥 우리가 이해하면 약속이 내 거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모든 약속 있잖아요. 생명과 경건에 속하는 모든 것들 이런 것도 다 뭐라고요? 우리에게는요. 우리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멘하여 아멘은 뭐예요? 믿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우리 세웠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시죠. 자, 그런데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보면 죽음을 생각하는 마인드였어요. 이 생각이었어요. 죽음을 생각하는 마음. 죽음을 생각한다. 그게 뭘까 했는데 뭐, 여러분이 난 죽어야 돼 그 생각이 아니에요. 저거 이렇게 부활절을 만날 때마다 요 시기가 되면 사람들 뭘 해요? 아,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어. 너무나 감사해. 그리고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같은 거 그런 영화를 보면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을 자꾸 묵상을 해요. 그리고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부활주일을 맞아. 그러면 싹 잊어먹어. 또 다음에 부활주일 근처에 오면 사순절 되면 또 뭐예요? 십자가의 고난 그 생각해 또. 그게 뭐라고요? 죽음을 생각하는 마인드예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예수님 맨날 두들겨 맞고 고통당한 예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죽음을 생각하는 마인드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무렵에 고난주간이나 이 부활주일 오기 전에는 어떻다고요? 우리 생각이 아,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당한 걸 좀 생각을 좀 해야 돼. 그래야 좀 양심이 있어.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성경도 좀 보고 고난주간에 그 예수님이 채찍에 맞은 거 뭐 이렇게 십자가에 달린 거 그 내용을 또 묵상을 하고 뭐 그렇게 해. 자료들도 그렇게 나와.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좀 센티하게 좀 뭔가 해야 돼. 그냥 발랄하게 막 웃고 그러면 좀 미안한 것 같아. 그래서 좀 우울하고 좀 조용히 있어야 돼. 이런 분위기에 이게. 보통 교회들이 그렇게 해요. 고난주간에는 금식도 좀 하고 뭐 유흥도 그만하고 뭐 TV도 보지 말고 좀 조용히 그 예수님이 그 어떻습니까? 그 십자가를 이렇게 고난 올라간 그걸 생각하면서 가야 된다 그래. 저기 그 어딥니까? 그 분당 말고 그 성남 어느 쪽에는 그 서울에는 큰 교회가요. 그 동산을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십자가의 그 코스 해가지고요. 그 모형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굴도 만들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꼭 그 교회는요. 이 고난주간 되면 성도들이 차 타고 와. 대절내 와요. 그래서 그 코스를 묵상하게 해요. 이렇게. 이렇게 마지막에 예수님의 무덤, 그 굴이 있는 데까지 들어가서 거기서 기도하고 내려오면 이제 그 코스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놨어요. 그 어느 수도원이 그래요. 그렇게 해놨어요. 저도 한번 가봤어요. 이거 잘 해놨더라고요. 잘 해놨어요. 이렇게. 이 언덕도요, 어떻습니까? 이 평지가 아니고, 이게 올라가야 돼. 좀 힘들어. 이렇게 올라가야 돼. 근데, 그게요, 복음의 다가 아니에요. 반쪽이에요. 그래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십자가를 생각을 더 많이 하게 하길 원하세요? 부활의 영광을 더 많이 생각하기를 원하세요. 주님은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진실이지만 그것보다 그 우리의 죄짐을 다 짊어지고 글로 없애버린 게 아니라 그게 다가 아니라 더 이상 우리가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이 누렸던 그 마귀를 이겼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이 땅을 다스리고 승리하는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해요. 그걸 더 원해요. 근데 우리가 늘 그 부활의 영광이 뭔지는 별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만 계속 고민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높이려는 정직한 소원에서 주님의 죽음에 매달려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높이기 위해서 그 묵상을 많이 해요. 그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의 또 한 면은 그게 아니죠. 그거는 반쪽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강조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입니다. 자, 그럼 왜 그런가 하면요. 그리스도의 사역은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역은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 다 끝난 게 아니에요. 그건 일부예요. 그분이 드릴 때 완성됐어요. 이 땅에서 그 무덤에 들어간 게 다가 아니고요. 그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에 간 것이 완성이에요. 자, 왜 그런가 하면 히브리서 9장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거는 레위기서에 나오는 내용을 지금 얘기한 건데요.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봅시다. 구약의 제사 제도를 보면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먼저 성전문으로 들어가요. 성전문이 한 개예요. 거기에는 성막에 들어가요. 그럼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첫 번째, 이렇게 제물을 이렇게 죽여서 이렇게 번제단에 올려요. 그 피를 받아가지고 번제단에 뿌리고 그래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그 피를 받아가지고 모든 게 아니고 대속죄일날, 대속죄일은 어떻습니까? 대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요,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성소로 들어가요. 성소로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향단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촛불이 있잖아요. 촛불이 아니라 등잔이 있어요. 그리 들어가요. 그 다음에 막이 있죠. 그 막을 열고 피를 가지고 들어가요. 어디로? 번지, 언약궤 위에로 가요. 거기에 언약궤가 있어요. 근데 언약궤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언약궤를 이렇게 덮어놨어요. 구릅이 덮어놨어요. 그러면 이게 열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열리면 이 언약궤가 이 율법이 작동을 하게 돼요. 그 율법은 뭡니까? 죽이는 거예요. 죄진 건 죽이는 거예요. 그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언약궤 위에다가 피를 가지고 뿌려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피가 덮였기 때문에 또 넘어가요. 속죄에서 넘어가요. 이런 제도예요. 그래서 매년 그렇게 해요. 대속죄일날. 다른 제사들은 어떻습니까? 그 번제단에 뿌리고 태우면 끝나요. 근데 온 백성의, 이스라엘 백성의 온 백성의 죄는 어떻습니까? 거기에서 분명히 번제 태워야 되지만 또 어떻다고요?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언약궤 위에 뿌려야 돼요. 그리고 다시 나와서 성소의 문을 열고 나오면 사람들이 환호를 쳐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했다. 그 기뻐가지고. 그래서 나팔을 불어요. 그럼 사람들이 소리를 치고 난리예요. 그게 대속죄일날 하는 방식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제물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용서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니에요.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지성소에 뿌려지고 나와야만이, 그 드려져야만이 용서가 돼요. 완벽하게.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번제단에서 죽임 당했어요. 그리고 본인이 직접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요 내용이 뭐라고요? 부활이 의미하는 의미예요. 요 내용이. 그 앞은요, 십자가가 의미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깥들에서 시작한 그 일, 그 십자가의 죽음이죠. 그것을 완수하기 위해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던 겁니다. 여기 부활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당신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는 그 예수님이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담감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모두 어떻게 해요? 승리한다는 거예요. 이게 초점인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어요. 뭘 강조했어요? 부활을 강조했어요. 성경 자세히 보세요. 부활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지금 왕이고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다는 것을 강조를 했어요. 사람들에게. 자, 그러면 왜 오늘날 우리는요 그걸 강조를 못하지요? 이거는요 비춰져야 알아요. 이거는 그 부활의 영광을 내가 맛봐야만이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대개는 어떻다고요? 부활의 영광까지 우리 신앙이 못 자라 있어요. 그냥 주님이 나의 죄를 지고 가셨대, 나 믿어, 그 수준이에요. 이 부활의 영광이 뭡니까? 야, 내가 이런 권세가 있네? 내가 자녀의 권세를 취했네? 이제는 마귀들이, 이 어둠의 세력들이, 귀신들이 나의 밥이야. 이래서요, 실제 싸워 이기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영광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쉽게 말하면 저주의 모든 것들을 이기는 거예요. 뭐로요?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그 중에는 가난, 질병, 죄, 이 세 가지 대표적인 게 있어요. 그 모든 걸 이겨요. 그 이기니까 그 부활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니까 그걸 전한 거예요. 사도들은. 근데 우리는요, 그걸 잘 모르잖아요. 이론이잖아요. 맨날 속박당하고 괴롭힘 당하고 이게 싹 걷어져야 와, 이 부활의 영광이 너무나 크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질병에서 벗어나야 아, 진짜 그렇구나 라고 우리가 승리의 계가를 올리는데 아직 그걸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십자가 고난만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그냥 기대가 되고 소망이니까 아, 주님이 믿는 자에게는 자녀가 된다 했으니까 나 죄를 용서했어. 그걸 의미로 삼는 거예요. 왜? 그거는 믿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다른 것은 실제 권능과 능력이 삶 속에 실효성이 나타나야 이걸 알아요. 근데 실제는 어떻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그걸 누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주어져 있다고요. 그걸 누려야 된다고요, 이 땅에서.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변화가 돼요. 자, 그럼 좀 어려워요, 저게. 그게 뭔가 하면요.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알아갈 때 우리는요, 와, 내가 이런 자구나! 알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승리의 삶을 살아요. 그렇게 저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부활의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그 부활의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될 때, 우리는요, 야, 내가 진짜 이런 자구나! 라고 누린다고요. 근데 저거는 누가 도와줘요? 성령님만이 도와줘요. 그래서 우리가 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이 삶이 회복이 돼야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어요. 이 머리로 안 돼요, 저는. 십자가는 우리가 믿음으로 머리로 나가잖아요. 그래, 믿고 소망을 갖잖아요. 근데 저 부활의 영광은요, 한편으로는 머리로 받아들여야 되지만 그게 실제가 되려면 성령께서 계시해 주셔야 알게 돼요. 그래서 삶이 달라져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자, 저런 말씀을 우리가 수없이 들었지만 무슨 소린지를 뭐 잘 잡혀지지 않아요. 근데 그 계시가 주어지면 내가 그냥 믿음으로만 답답하게 믿음으로만 믿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게 확 열린 거죠. 그걸 말해줘. 그러니까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주목한다는 것이 우리의 변화인데 변화는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에 집중한 결과로서 오는 것이지 그분의 죽으심 십자가를 집중한다고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부활과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영광에 집중하는 쪽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어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 있다는 것을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이게 비춰져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된 삶으로 자꾸 깨닫고 또 비춰지고 이런 삶을 살 때 저 부활의 영광을 알게 된다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됐다 그러죠. 그럼 그리스도에서 하나 됐다는 게 뭔가를 이제 봅시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 십자가에 못 안 박혔죠? 그렇죠? 근데 필리핀 같은 데는 진짜 십자가에 못 박아요. 사람을 이 행사 때. 자원해. 자기가 박히겠다고. 그래서 매달려 가요. 진짜 그런 행사해요. 근데 그 어리석은 짓이죠. 그렇게 안 달려도요.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우리가. 그렇지요? 예. 그다음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죽었어요. 아, 지금 생생하게 살아 있는데요. 안에 죽었다니까요. 그분과 함께 우리 장사 졌어요. 누가요? 옛 사람이. 장사 되었어요. 지금 여러분은요. 새 사람이에요. 그렇지요? 그 다음에요. 우리는 그분과 함께 살아났어요. 그렇죠? 그분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어요. 또 우리는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에 앉아있어요. 같이. 하나님의 영광 우편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자녀의 권세를 받았다는 거지. 우리는 그분과 함께 앞으로 나타날 거예요. 근데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 주님이 했어요. 근데 나는 다만 믿기만 했어요. 그래서 저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됐어요. 다만 뭐라고요? 내가 같이 달리고 같이 지옥에 가고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냥 믿기만 했어요. 그런데 같이 동참한 거예요. 그러면 누가 말씀하고 있어요? 저렇게 사도들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성경이 말해요. 그러면 성경의 말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우리가 다만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했어요. 믿을 때 우리의 옛사람이 없어지고 새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그 자체가 뭐라고 해요? 옛사람이 죽고 우리는 함께 살아났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권세를 받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저거는요. 그냥 믿어야 돼요. 자, 그런데 저런 내용의 그 성경 구절들이 쭉 있어요. 저걸 이제 찾아보기도 뭐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제가 그냥 기록만 해놨어요. 나중에 좀 설명할게요. 어떻든 간에 우리가 저렇게 지금 돼 있는데 사단이 저렇게 안 됐다고 자꾸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그걸 의심되면.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다고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 정말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저렇다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마귀에게 뭐라 그래요? 야, 우리 옛사람 죽었어. 넌 날 건들 자격이 없어. 야, 넌 내 말 들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까 서두에서 부도날 지경인데 친구가 돈을 갚았어. 어떻게 해요? 그 채권자에게 야, 친구 갚았어? 이 끝이야 당신? 신경 쓰지 전화 하지 마. 끝난 거예요. 다시 전화 온다. 왜 전화해? 끊어. 딱 단호히 꺼요. 사단이 계속 와서 뭐라 그래? 그럼 어떻게 해요? 야, 옛사람 죽었어. 너는 나한테 전할 꼬투리 잡을 자격도 없어. 떠나가. 이렇게 우리 담비에게 서는 거예요. 뭘 근거로? 하나님 말씀이 근거로. 이렇게 사셔야 돼요. 이게 지금 보좌 위에 사는 삶의 모습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보좌의 자격을 우리에게 줬는데 그걸 못 누려요. 뭐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말씀을 안 믿고 의심하니까. 못 누리는 거죠. 그래서 저런 모든 내용들이 이런 모든 내용들이요. 우리가 이미 예수 믿는 순간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요. 저런 것을 계속 묵상을 해야 돼요. 안 믿으시면 그런 구절들을 또 읽고 또 읽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면 믿어져요. 그분이 왜 와서 매를 맞았지? 그분이 정말 내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그분은 정말 죽어야 할 이유도 없는데 왜 저랬지? 그 생각부터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했다고? 그럼 내가 어떤 존재지? 로마서나 시편이나 이런 내용을 보면 우리가 죄인이래. 가만히 보니까 내가 그런 사람 맞아. 왜? 시기, 질투, 뭐 원망, 판단 뭐 수두룩해 그냥. 그리고 제대로 보지 않고 꼬이게 보고 아 이런 게 우리 속에 있어요 그냥. 그래서 어떻습니까? 야 맞네. 말씀대로 맞다 진짜. 내가 그런 자네. 그렇게 묵상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이게 옛사람이 사라지고 새사람이 왔다고. 야 그러니 요 안에 잔상은 남아있지만 내 실체는 새사람이네. 이런 게 점점점 묵상을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그 자리에 서게 돼요. 자, 그래서 모든 것의 중심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에 보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저기도 뭐예요? 예수님이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주권자고 통치자예요. 예수님 중심으로 돌아가요. 모든 역사를 예수님이 주관자예요. 골로새서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 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가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보세요. 하늘과 땅, 땅 아래 심지어 영적인 존재까지도 다 듣다고요? 다 그를 위하여 창조됐다고요. 누구를요? 주 예수님을 위하여. 자, 이렇게 예수님이 모든 것의 중심이에요. 자, 그래서 만물은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회복되는 것이 아버지의 목적이에요. 이 세상 만물이 지금 사람이 범죄함으로 다 이제 흐트러졌어요. 하나님 뜻대로 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해요? 이걸 다시 돌려놓는 거예요. 우리뿐만 아니라 이 만물까지도. 하나님 원래 계획하신, 창조에 계획하신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해요? 다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주님은 그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보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들이 주님 안에서 이 목적을 성취시키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이 세상을 돌이켜가지고 하나님이 본래 목적하는 의도대로 만들어가는데 이 일을 위해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주권자고 우리가 이기고 주님과 함께 보좌의 자리에 앉으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이루는 데 필요해요. 그리스도는 그의 모든 원수들이 그의 발 아래 놓일 때까지 왕노릇 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의 몸이에요. 자, 그래서 주님이 어떻습니까?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교회를 지금 지었어요. 그 교회의 머리가 되고 우리는 교회의 몸이 됐어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질수록 주님의 의중을 알아. 그래서 우리가 손발이 돼서 행동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단을 몰아내고 사단을 짓밟고 모든 만물이 회복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모든 관심사예요. 하루빨리 회복되기를.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왕노릇할 수 있는 위치에 놓았다고요. 우리를 모두 다. 저와 여러분이 어둠의 세력에게는요 왕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데 어둠의 세력이 속임을 가지고 믿지 못하게 해가지고 우리에게 괴롭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 영혼을 사로잡아서 미치게 만들고요.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고 우리의 사단을 발등상까지 내리게 하려고 그러는데 바로 우리가 거기에 수족이 돼서 짓밟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을. 이게 바로 뭐예요? 보좌 위의 삶이에요. 자, 우리에게 주어지는 예, 성령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의 개인적인 체험을 결정해요. 자, 지금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 읽으면 다 알지요. 근데 문제는요. 이게 머리를 대는 일이 아니에요. 이게 정말 실제가 돼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실제가 되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와야 오! 하고 눈이 열려요. 여기까지 우리가 가야 어디에 선다고요? 보좌의 삶이 가능하다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를 알아듣는 것은 성령의 일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소유인 이 풍성함을 밝히 드러내 주는 것을 기뻐하세요. 우리가 갈망하면, 사모하면.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님께 성령님을 찾고 성령 안에 들어가고 성령과 통치 안에 들어가는 이러한 삶을 살 때 성령님이 이 비밀들을 비춰주세요. 이거는 실제가 돼야 되잖아요. 이거 이론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자, 성령이 오신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향하신 모든 비밀들을 머리가 아니라 영으로 알게 하려고 성령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요를요 점진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계속 성령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갈망할 때 이게 점점점 비춰져요. 그게 아까 고린도후서 3장 18절 그의 영광을 보매 그 얘기예요. 그게.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저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자세예요. 가만히 있는다고 안 돼요. 그냥 설교 좀 듣는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베드로는요 마음의 허리를 동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마음의 허리를 동일하. 그럼 무슨 소리인지 모르지요. 그 얘기는 뭐예요? 어려운 일을 대비하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온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온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우리가 뭘 할 때 어떻습니까? 허리를 딱 동이고 뭔가 시작하잖아요. 달리기 할 때 어떻습니까? 허리띠를 풀고 뜁니까? 허리띠를 단단히 하고 또 물건 들 때도 어떻습니까? 여기 역도 선수들 보면 밴드를 이렇게 가죽 밴드를 딱 끼잖아요. 왜? 그게 힘을 주는 데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 허리 안 매면요 힘이 없어요. 고무줄 힘이 없어요. 허리띠 매야 돼요. 그 힘이 나요.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정말 되는지. 어지간한 건 되지만 아주 힘냈을 때는 도움이 돼요. 자, 그 다음에 근신하라 그랬어요. 그럼 근신이 무슨 뜻일까요? 근신은요, 이 생에 염려에 빠지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근신하라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계속 붙들라는 거예요. 그 놓치지 말고 세상에 마음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근신하라는 뜻이에요. 학교에서 정학 처분 내리면 어떻습니까? 애가 예전에 우리 보면 담배 피우면 어떻습니까? 발각되면 너 이리 와. 일주일 정학. 그러면 어떻습니까? 수업은 못 들어오고 화장실 청소하고 뭐 이런 거 해요. 그 정학에 떨어졌다 그래. 그때 뭐 해야 돼요? 학생의 본분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근신한다는 거죠. 근데 학생의 본분 생각합니까? 그냥 불평, 불만이 가득해가지고 그러는 거지, 그냥. 일주일 지내는 거지. 전혀 도움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근신하는 게 뭐라고요? 이생의 염려에 빠지지 말고 하늘의 것을 계속 붙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풍족한 은혜를 계속 바라고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권세를 주셨네. 맞아. 깨닫고 또 진짜 그 진짜야 하고 믿고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이제 마귀가 딱 덤벼오면 어떻습니까? 내가 믿고 있는 것으로도 반응을 해. 그런데 진짜 그놈이 힘을 못 쓰고 가버려. 이렇게 승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것들을 내가 자꾸 근신하고 허리를 동이고 이런 삶을 살 때 이기는 거예요. 그걸. 한두 번 들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자, 머리로 믿는 믿음이 있고요.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있어요. 관해서 아는 게 있고 아는 것이 있어요.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의 머리로 알 수 있지만 이해되잖아요. 성경 읽으면 이해되지요. 그런데 그것이요. 그것을 깊이 깨달아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다스리게는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미워하면 안 돼. 알아요. 근데 미워 안 합니까, 여러분?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봐. 그리고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인 걸 깨달아. 그럼 어떻습니까? 미움이 안 생겨요. 비춰지니까요. 그런 것을 계속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걸 자꾸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영적으로 눈이 열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나에게 부어졌는지 깨달아지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조금만 싫은 소리 들어도 그냥 튕기고 화나고 그랬는데 이제는요 개의치 않아. 그냥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불쌍해져. 아, 저 사람도 이 하늘의 진리를 알았더라면 저렇게 안 살고 정말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정말 행복할 텐데 그런 안타까움이 막 오고 그래. 근데 저게 안 비춰지면 똑같지 뭐예요. 우리 같이 싸우고 너 날 미워해서 두고 보자 뭐 그런 거지.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요. 성령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시간을 내서요. 성경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이 진리를 더 깊이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달라고 성령님께 기도하고 비춰달라 그리고 이렇게 할 때 성령님이 말씀하는 게 들려져요. 내가 딴 생각하는데 성령님이 말씀하는 게 들어옵니까? 아니지요. 내가 성령님께 방향을 정해서 계속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러고 그럴 때 들려지지요. 이 작업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성경 한두 번 읽는다고 이게 됩니까? 안 돼요. 이걸 그 구절을 내게 마음에 와닿는 구절을 내게 신경 거슬리는 구절을 계속 생각하면서 나를 비춰달라 그리고 내가 이게 변화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이겨내야 됩니까? 분명히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데 나는 그게 잘 안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다 보면 성령께서 진리를 비춰주시죠. 그래서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이게 묵상이에요. 이런 삶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가 걸렸는데 안 넘어가죠. 아니 머리는 이해가 돼. 그렇게 사는 게 보여. 근데 내가 안 된다니까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것이 내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죠. 성령님께. 이거 어떻게 되냐고. 나를 고쳐주시든지 뭘 비춰주시든지 뭘 해달라고 계속 매달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딱 열어서 우리의 실상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부어졌는지 보이시니까 그때서야 그 삶이 나와요. 이게 묵상한 이 결과예요. 초기에는요. 하나님이 그런 기쁨을 줘요. 그런 묵상까지 안 가도 성경에 대한 기쁨을 줘요. 성경 내용을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성경을 많이 읽도록 은혜를 줘요. 읽으셔야 돼, 그때는. 근데 그렇게 읽으면 어떻다고요? 어느 건도 돼요. 근데 어떤 건 안 돼. 그런 것은요, 저렇게 매달려야 돼. 어떤 것은요, 이해가 되고, 오! 하고, 삶이 그냥 이해되어지죠. 그리고 재미도 있어. 어떤 것은요, 내 삶이 안 돼. 그런 것은 저렇게 싸우셔야 됩니다. 자, 빨리 넘어갈게요. 그리스도는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 계세요. 그렇죠? 이건 믿죠, 여러분? 예, 가보지 않아도 여러분 믿는 거예요.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교회는요, 사단이 패배하여 권세를 빼앗겼다는 사실을 눈떠야 돼요. 예수님이 사단을 짓밟고 어떻게 했다고요? 이기고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있어요. 이 교회는요, 예수님이 사단을 이겼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께 붙은 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겼으면 우리 이긴 거예요, 전 거예요? 우리도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랑 같이 연결돼서 어떻습니까? 사단을 짓밟는 일을 지금 해요. 몸이 돼서 우리는 몸을 빌려서 그분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단의 패배를 집행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지금. 지금 보세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요, 사실은 사단이 방해 놓는 거지요. 사람들 죽이려고. 그렇게 해요. 많은 사람들을 슬프게 하고, 여러분 전쟁 한번 지나가면요, 몇 수십 년을요, 이 사람들에게 이 고통이 있어요. 그 세대가 끝나야 그 고통이 사라져요. 그 사단이 얼마나 사람들을 괴롭힌다고요. 그런데 만일 그 사단이 우리에게 그 원망을 주고 전투하게 하는 그것을 우리가 이겨냈더라면 어떻습니까? 전혀 그런 일이 없지요. 그런 고통이 없지요. 그게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전쟁할 때 있는 것을 드러내면 그런 싸움이 사라져요. 세상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못 사는 거지, 지금.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그 권세를 줬고요. 주님이 권세를 갖고 우리에게도 그 권세를 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공동상속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가면 승리해요. 이게 이론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알고 사단을 이겨가는 방법을 알게 되면 어떻습니까? 실제 우리는 그렇게 권세를 누릴 수 있어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건 우리 알잖아요. 그분이 부활했어요. 그 부활했으면 어떻습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살아났어요. 우리도 부활한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같이 죽고 예수님 살아났을 때 같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여길지어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죄 아래에 있지 않아요. 은혜가 우리에게 작동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죄에 눌려서 죄의 종이 돼서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다고 이제는 죄를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성도들이요, 죄 짓는 것은 선택하는 거예요.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요, 그냥 그게 눌려서 그냥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죄 짓는 것은 책임이 커요. 어떤 경우는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분의 보좌에 함께 지금 앉아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보좌 위에 함께 앉아 있습니다. 자,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이 또한 우리를 죽을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자,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갔잖아요. 살아났잖아요. 그렇죠? 누가 하셨어요? 성령이. 성령이 살렸어요. 그래서 그분이 정말 살아서 제자들에게 보이고 능력도 나타내고 하늘나라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가 죽을 때 너도 죽었고 내가 살아날 때 너희도 살아났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성령을 기다리라 했어요. 그 성령을 기다려서 우리 성령이 왔어요. 예수님을 살리신 그 권능의 그 능력이 누가 하신 거라고요? 성령이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이요? 첫 열매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다시 살리고요. 부활케 하는 능력이에요. 이 안에 들어온 능력.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몸에 있지만 앞으로 부활케 된다는 걸 믿어요. 왜? 예수님이 첫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지금 그 부활의 능력이 예수님이 부활케 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우리 다 안에 와 있어요. 성령이. 이제는 우리는 죽음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다시 사는 거니까. 우리가 다시 죽는다면 죽음을 두려워하지요. 근데 우리는 부활의 능력인 그걸 역사하는 성령이 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떻다고요? 우리는 죽어도 살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정말 알게 되면 예수를 믿는 것을 포기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예수 믿기 때문에 죽인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 몸만 죽이지 우리의 생명을 못 죽여요.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기까지 우리가 서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두렵지 않지요. 예, 뭐 먹을 게 좀 없다고 뭐 조금 당장 뭐 급하다고 염려하지 않지요. 마음이 늘 평안이 오지요. 그 진리가 내게 확신이 있으면. 지금 우리가 보좌 위에 앉아있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그걸 우리가 누려서 이 땅의 모든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남의 것 있는데도 빼앗으려고 그리고 막 맨날 머리 써가지고 뒤통수 치고 이렇게 살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보이잖아요. 어떤 데 보면. 아, 왜 저렇게 사냐. 이렇게 보이잖아요. 안 보입니까, 여러분? 같이 그렇게 삽니까? 니도 빼앗고 나도 뺏자, 그럽니까? 그거는요, 세상 사는 것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하늘의 진리를 보면 어떻습니까? 아, 진짜 안타깝구나. 야, 내가 있는 거 줄게. 줄게. 염려하지 마.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왜? 우리는 없어도 다시 한도 채워주니까요. 이런 게 바로 보좌에 앉아있는 삶을 지금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이 야, 저 사람은 자기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도와주냐? 어떻게 저랬지? 근데 잘 살아 보면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요. 돌아오게 되는 거죠. 우리까지 그냥 달달달 떨면서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믿는데 뭐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똑같네. 그 수밖에 더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보좌의 삶을 살면 우리 손이 다 없어도 손에 드는 게 없어도 하나님 채워주실 걸 아니까요. 염려하지 않고 사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0절 21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분이 지금 하나님의 보좌 앞에 계시고요. 좌정에 계세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요. 저런 예수님이 실제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낫고 난 와가지고 모든 권세를 취하시고 지금 그게 누리고 계세요. 저 우리 이거 알아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아요. 그런데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도 예수님과 한 몸이기 때문에 하나기 때문에 우리도 저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격이. 그런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막상 해보려 해도 안 돼. 그렇죠, 여러분? 그럼 어쩌란 말이야?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일이 뭐라고요? 이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저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다는 것을 일단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요? 그걸 알아가야 돼요. 하나하나 알아가야 돼요. 그 알아가려면 어떻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배워가는 거죠. 성령의 인도 따라. 그러면 저 위치 올라가요. 그걸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보좌의 삶이. 하나님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숙제는요. 성령 안에서 저걸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누리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둬야 돼요. 우리가 지금 고민하는 문제가 그거예요. 저건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삶에 이 땅을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목적을 바꿔서 보좌 위의 삶, 저게 우리가 달려갈 길이라는 것을 이제 고민하시고 말씀을 읽을 때도 그런 것에 집착해서 집중해서 묵상하고 알려달라 그리고 비춰달라 그리고 그렇게 누리셔야 돼요. 그렇게 소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찬양 드리겠습니다.